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자를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로 이끄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산악지대에 거하는 민족으로 유명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높은 언덕 위에 혹은 높은 산 위에 높은 나무 위에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다른 짐승들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 에돔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주 높은 산 위에 요새를 짓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안전하다 그렇게 확신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9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 여김과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워낙 안전한 곳에 요새를 짓고 산 꼭대기를 점령하고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걱정이 없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만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산 꼭대기에 보금자리,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짓듯이 그렇게 아주 안전한 요새를 짓고 산다 손치더라도 거기서부터 끌어내리겠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셨다 그렇게 선언하세요. 그래서 에돔은 늘 스스로 자기들은 안전하고 어느 적이 쳐들어와도 능히 이길 수 있다 큰 소리를 치고 있었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에돔을 비웃게 될 거다. 그렇게 선언하시는데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림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보스라는 에돔의 중요한 도시. 여기 보면 대만 나오고 드단 나오고 뭐 이런 도시 이름이 나오는데 보스라 같은 이런 도시. 그런데 이런 도시를 이를테면 서울, 대전, 뭐 전주 뭐 이렇게 언급하는 거예요. 에돔의 아주 중요한 도시를 다 언급하면서 에돔이 철저하게 망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이 에돔의 멸망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세요. 오늘 보면 14절과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사신을 이 나라 저 나라 보내가지고 군대를 다 모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가 몰려와서 에돔을 공격하는데 그래서 에돔은 자기들은 늘 안전하다고 큰 소리를 치고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외쳤지만 여러 나라 가운데 자가지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는 신세가 되게 할 거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도 보시면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적군이 사자처럼 독수리처럼 덮쳐올 거다. 그래서 에돔을 지켜야 될 그 용사들의 고통이 그 신음소리가 마치 출산을 하는 여인의 신음소리 같을 거다. 그 에돔이 무너지는데 그 에돔이 무너지는 소리에 세상이 떠들썩하게 될 거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전에 2500년 전에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요즘도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 맞으면서도 그렇게 아픈데 그냥 맨몸으로 아이를 낳는 그 여인의 고통, 그 신음소리가 얼마나 참 이 처절하게 들렸겠느냐는 거죠. 에돔 용사의 마음이 이 용맹하게 싸워야 될 군사들이 그 여인처럼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명소리가 너무 커가지고요. 홍해까지 들려요. 마치 출애굽할 때 애굽 군대가 홍해의 물살에 휩쓸려가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게 비명을 질렀겠어요. 그러니 홍해에 울렸고 고대 옛날 그 출애굽할 때 애굽 그 군대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진 것처럼 이 에돔의 비명소리가 홍해까지 울려 퍼질 거다. 에돔부터 홍해까지는 엄청 멀어요. 들리는 데가 아니죠. 근데 여하튼 그 홍해까지 이 비명소리가 들릴 거다. 그만큼 아주 처절한 비명을 지르면서 에돔이 무너질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고 하면 사실 이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을 쭉 볼 때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시는 것이 그들의 교만입니다. 특별히 에돔은 이 자기들의 지혜와 명철을 대단히 과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7절 보시면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창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책략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고대 사회에서 에돔에는요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이 에돔의 지혜가 고대 사회에서 아주 유명했어요. 그래가지고 왜 욥의 세 친구 중에도 대만 사람 엘리바스 나오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 대만이 에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 아주 영향력 있는 아주 지혜로운 우리 동양 문화로 치면 제갈 공명 같은 사람이 많은 동네가 에돔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혜롭고 명철한 제갈 공명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에돔에 지금 제갈 공명 어디 있느냐? 에돔에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큰 소리 치던 사람들 한번 다 나와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따지시는 거죠. 하나님이 에돔의 지혜, 에돔의 그 명철함을 책망하세요. 왜냐하면 이 에돔의 지혜와 에돔의 명철함이 에돔을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했거든요. 똑똑했어요. 똑똑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없었던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에돔에는 그 제갈공명 같은 지혜롭고 명철한 그런 고대 사회의 책사들, 모사들 뭐 그런 사람들 많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랐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하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면 그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워서 아무리 대단한 학식과 학벌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그 많은 지식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에돔은 자기들이 알 만큼 알고 배울 만큼 배우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책사들 그런 모사들 그런 제갈공명 같은 사람들 많았지만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 많은 지혜와 지식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에돔 사람들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견고하게 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은 요새 산 꼭대기에 집을 짓고 살듯이 바위 틈에 집을 짓고 살듯이 마치 독수리가 높은 곳에 아주 안전한 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어떤 짐승도 독수리의 보금자리를 침략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독수리의 보금자리를 뭐 까마귀가 공격을 하겠어요? 무슨 여우가 공격을 하겠어요? 그러니 이 독수리는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아니면 높은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살아서 자기들은 안전하다 큰 소리를 치는 것처럼 이 에돔은 자기들이 요새 아주 높은 바위산에 요새를 짓고 살기 때문에 전혀 적의 공격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큰 소리를 쳤는데 이 자만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 자만심이 지나쳐서 큰 소리를 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 교만을 적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명철함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안정적인 삶의 기반 뭐 이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의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자랑하더라도 사실 우리 건강이라는 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고 우리의 학식, 학벌, 지혜, 명철 자랑한다 할지라도 사실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요즘은 그 요양병원 신방이 좀 어려워가지고 요양병원 신방을 잘 못 가는데 한때 요양병원 신방 다니다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날리는 인생을 살았던 분들도 똑같아요.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거 보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난 분이어도 다 똑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의 그 연약함, 인생의 허술함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다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람의 인생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허망한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는 거예요. 에돔이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명철을 자랑하고 자기들이 얼마나 안전하고 견고한 삶의 토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만하며 큰 소리를 쳤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소용없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9절과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네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 수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우리말 번역이 약간 애매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를테면 포도를 거두는 사람이 포도 열매를 거두는 거죠. 그러면 약간의 열매를 남겨요.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도 왜 무슨 까치밥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감나무 뭐 까치밥 이런 뭐 짐승이 먹을 걸 남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포도를 따는 사람, 더욱이 예레미야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나뭇가지의 끝에 있는 열매는 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도 포도나무 끝에 있는 열매는 남긴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도둑이 왔어요. 도둑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막 뭘 챙겨가요. 도둑이 와서 챙겨가는데 모든 집을 다 짊어지고 갈 수 있나요? 도둑은 자기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만큼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 들어도 남은 것이 있는 거죠, 따지면. 그리고 구절은 포도가지에도 남은 것이 있고 도둑이 들어서 다 들고 가도 온 집을 다 짊어지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남기는 것이 있는데 에서가 무너지고 에서가 망할 때는 에돔이 무너지고 에돔이 망할 때는 남은 것이 없을 거라고. 다 산산조각 나고 다 이 옷까지 다 벌거벗겨가지고 남은 것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망할 거다. 하나님 그렇게 선언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설교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하신지 몰라요. 하나님은 에돔이 철저하게 망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을 감사 안으시겠다 그렇게 선언하세요. 오늘 보면 11절 보시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네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고아와 과부는요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에요. 에돔이 그 지혜와 명철을 자랑하고 에돔이 자기들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견고하게 살고 있는지를 떠버릴 때 하나님이 그 교만을 무너뜨리면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 선언하는데요. 반면에 아무데도 의지할 데 없는 가장 연약한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겠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에돔이 심판을 면할 길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연약한 영혼을 지키시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인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애굽으로부터 이제 51장까지 바벨론을 멸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둘러서 모든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선언 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장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단지 크신 분이기만 하냐, 얼마나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삶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주간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살 때도 이렇게 자비하시고 이렇게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이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